이사야서 47장 8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을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우리 영어 성경인 ESV 성경의 47장 맨 위에 붙여있는 작은 제목 The Humiliation of Babylon, 바벨론의 수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설교 제목을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고만장하고 교만의 극치를 달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예고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수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겠다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만함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내려가서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던 것 그것을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를 첫 번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거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거만함의 극치를 달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거를 갖고 계신다면 이제 성경책을 좀 피셔야 돼요. 8절과 10절에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8절 중간쯤에 앞에 부분이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또 10절의 끝에 부분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비교할 만한 신이 없다. 나하고 감히 누가 비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벨론이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론이 하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가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교만 중에 교만의 극치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교만한 사람 없죠.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는 하나님과 비슷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머릿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살 때가 정말 가끔씩 와요. 언제 오는가 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예, 여러분 디나이하고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부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확 하고 닥쳐왔을 때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죽게 됐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가 내 방법으로 막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순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교만의 극치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놈 그러고 맴매해요.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무릎 꿇게 하세요. 그래서 또 아이고 음매 기죽어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싹싹 빌고 우리가 용서받고 그러고 그는 가요. 근데 인간의 가장 교만의 극치는 뭐다?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다른 이가 없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두 개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8절과 9절에서는 자만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했죠. Now therefore 아니면 and now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 교만하지? 교만의 극치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접속을 시키는 거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하는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 죽는다 안 죽는다? 내 남편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산삼도 먹이고 녹용도 먹이고 불로장생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먹이면서 내 남편은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믿는 어리석은 여인과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않을 거다. 두 번째, 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거다. 내 아들 내 딸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여,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게, 야 니네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었지? 너 이제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한날에. 그러니까 갑자기 두 가지 자신했잖아요. 이 바벨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과부 안 돼. 나는 애들도 안 잃어버릴 거야. 라면서 자랑질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에게 한날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덮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난주에 이런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바벨론을 여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여주인이 아니라 여자 황제와 같다. 그래서 여황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머리 숙이고 절하고 조공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기고만장하니까 나는 절대로 안 망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두 가지 일이 동시에 같은 날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보실 수 있잖아요. 뭐 직접 보지 못하셨다면 드라마 보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속에서 보면 그냥 집이 만 네 채 정도 가지고 있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애가 아픈 거예요. 아 이거 장손이 아프니까 얼마나 집에서 더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면서 병원에 다니고 치료하고 했는데 애는 낫지는 않고. 그리고 집안은 쫄딱쫄딱 망해가기 시작해서 한 채, 두 채 팔기 시작합니다. 자가용도 두 개씩 있었는데 그것도 다 팔아버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있는 집까지도 처분을 하고 한국식이에요. 어디로 이사를 가요?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요. 전셋집에서 살다가 그래도 하는 사업까지 이제 망하면서 그 전셋집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월세집으로 올라가요. 월세집으로 옮겨갔다가 거기서도 그 돈이 안 되니까 든다면 어떻게 해요? 지하 단칸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더 작은 데로 내려간 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힘들게 사는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서 있다 없다? 드라마를 안 보시는군요. 네,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평생 영원토록 안 망할 것 같은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 어떻게 돼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 망했대 라고 하는 이야기 듣잖아요. 또 실제로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건강을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던 의사가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뭐 했던 그런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단 지나가는 사람한테 총에 맞아서 죽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는 절대로 안 망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라고 했던 이 말에 앞에 부분에 우리 ESV 성경도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가면은요 이 9절 맨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8절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 망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절과 9절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역, 렌더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너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아직 내게 주장하였은 즉 두 개의 사항이 너에게 아직 오지 않았는데 멀지 않아 올 것이다. 지금 바벨론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 당시에 약 한 80년 길게는 100년 있으면 멸망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너 조금만 기다려봐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교만함을 들춰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죄악을 들춰내요. 죄악과 그래서 이 바벨론이 죄악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 죄악을 의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겠다고 10절과 11절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네가 내 악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악을 의지하고 살아. 너 잘못된 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거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을 해요. 착각인지도 몰라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더 깊이 놓고 보면 누가 감히 나에게 지적질을 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라면서 교만의 극치를 놓고 있는 거죠. 아니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정말 죄송해요.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자꾸 반복되는 잘못을 하면 어린애가 와서 할머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예배실에는 물 말고는 다른 거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맨날 커피 갖고 들어오는 거야? 애가 얘기를 하면 내가 할머니인데 내 마음이지 목사가 무슨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혹은 죄송해요 장로님들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래 이러면 누가 바보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보잖아요. 바벨론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니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지적질하는 거야. 네가 뭘 한다고 뭘 봤다고. 근데요 이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노예로 잡혀가니까 집에서 허드렛 일도 하고 바로 옆에서 그 사람이 무슨 짓 하는지 다 보잖아요. 오늘 현대식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막 뉴스에 나오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뭐 회사의 회장님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수행비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수행비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것만 빼놓고는 허구한 날 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화장실을 가도 화장실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동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수행비서가 마음을 삐딱하게 먹고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네. 그리고 나가서 밖에 가서 폭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보고 있었다니까요. 노예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도 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니들이 아무리 봐도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면서 이렇게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서 너희들이 눈을 가렸다예요. 너희들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너무 잘난 척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똑똑해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가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저는 봐요. 너무 잘 알아요. 아, 성경도 잘한대요. 성경도 몇 번 읽었대요. 근데 안 믿는데요. 너무 많이 알아서. 이거는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학위를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세상의 모든 신문을 다 섭렵을 해놓고 나서 자기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된대요. 안 해도 된대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은 못 봐요. 자기는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게 자기 죄악인 거를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밖에 없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나가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우리 앞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시 11절 보여주시면 11절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But 라고 먼저 나와요. But evil shall come upon you 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나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요 글을 정말 정말 잘 써요. 이 11절 말씀에서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가 11절 다시 읽을게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는 그 근원을 모를 거야. 비슷한 얘기를 하죠. 손해가 너에게 이를 거야. 그러나 이것을 물리칠 능력이 너한테 없어. 파멸이 홀연히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거야. 이 세 문장, 세 가지로 삼중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삼중적인 표현이 뭐예요?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손해가 너에게 임하리라. 파멸이 너에게 홀연히 올 것이다. 이 삼중적으로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바벨론아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래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를 세 가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앞에 자막이 있는데 정말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번역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재앙이 오고 손해가 오고 파멸이 오는 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지적인 그냥 단순한 조동사 will을 쓰지 않고요. 그게 확실히 그렇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shall이라고 하는 조동사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반드시 재앙이 올 것이다. 반드시 손해가 올 것이다. 반드시 파멸이 올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막아설 방법이 없고 너희들이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끝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만 연상을 해보면 이게 저만의 연상인지는 잘 모르는데 재앙이 임하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무슨 연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을 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바사가 공격해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안시성 싸움 같은 뭐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나라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수양제가 대군을 몰고 오는 그런 모습을 저 먼 거리로 화면을 크게 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걸어오는 그 모습,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딱 연상될 수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를 군대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향해서 침공하는 그 모습, 행진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 무서운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우리 눈이 영적으로 가려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을 겪고 나서야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 거죠. 그나마 무릎 꿇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은 거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또.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거만이 극치에 달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갖고 있는 거 있잖아.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비는 거, 주술 행위, 마법사 부르는 거 그거 해봐. 그거 해봐. 그래서 12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봐라. 그래 한번 해봐. 주술 행위를 사용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마법사들, 수많은 주술사들 그런 사람들 다 동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한수 한 잔 떠놓고 목욕하고 새벽에 추운 날도 그냥 찬물로 목욇 제기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보라는 얘기예요. 성황당에 가서 빌어보라는 거예요. 쌀 한 움큼 주고 저 밥상에다가 뿌려보고 점괘를 보라는 거예요. 무당을 데려다가 굿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그 여기 불상 앞에 가서 치성 드려보라는 거예요. 108대를 하든 뭐를 하든 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하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들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들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아, 저도 해요. 저도 어려운 일 생기면 걱정도 해요. 땅이 꺼져라고 한숨도 내쉬고 그래요. 저도 사람인데. 근데 좀 다만 금방 깨닫는다는 게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그럼 돈을 좀 빌려봐. 은행에도 좀 가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도 좀 꿔보고 아, 너 건강하다고? 너네 집 건강하니까 네 건강으로 한번 해봐. 약도 많이 먹잖아. 아침밥 대신에 영양제 한 움큼 먹으면 배부르잖아. 영양제 믿고 한번 살아봐. 친구가 좋아? 친구 믿고 살아봐. 자식이 좋아? 자식 믿고 살아봐. 다 불러다가 네 문제 한번 해결해봐.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밖에는 내 일을 해결해 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비아냥거리듯이 뭐라고 그래? 뒷부분에 야 그렇게 한번 해봐. 혹시 로또가 맞을지도 몰라.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서 대박나서 기절초풍하게 될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을 바벨론에게 하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너밖에 없다고 그랬지? 너 구원할 자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라 라면서 이야기를 하죠. Behold! Attention! 나 좀 바라봐라. 딴 데 보지 말고 이제 중요한 얘기할게.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탈이니라고 했어요. 아, 요즘 초계라는 말 요새 누가 써요? 어려운 말을. 이게 좀 쉬운 말로 쓰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이 초계가 뭐냐면 지푸라기예요. 마른 지푸라기예요. 마른 지푸라기 같아요. 바벨론이. 그래서 불에 타는데 잘 타요? 엄청 잘 타요? 엄청 잘 타잖아요. 마른 풀인다에 엄청 잘 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안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앙이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 화력이 얼마나 센지를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이 불은요 그냥 그 온돌 구들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대 지피는 그런 불이 아니고 그리고 추운 날 장작더미 앞에 아니면 캠핑 가가지고 그 캠파이어 할 때 피우는 그런 불처럼 앞에 이렇게 손 쬐고 있는 그런 정도의 화력이 아니라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중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얼마나 불이 센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너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다 제각기 흩어졌다.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너를 도와줄 나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교만한 바벨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뜨거운 화력,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화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불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불을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셨고 확증시켜 주셨고 보증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불의 심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을 때에 그 집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때문이 아니라 그 문설주에 발라 있었던 어린 양의 보혈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불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안 망해,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라고 말을 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리고 회개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심판의 불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심판의 불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불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힘을 받아서 불의 심판, 이 심판의 불을 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